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연 그럴 만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크게 해주시고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생겼던 일입니다. 최근에 생겼는데 학원에 있는 직원이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 주문에 대해서 원래 이제 주문한 사람이 주소를 잘못 알려준 거예요. 잘못 알려주면 그걸 이제 받은 기사가 출발했는데 주소가 틀리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주소를 잘못 알려준 고객의 책임을 묻게 돼 있고 이제 요금을 좀 더 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학원의 직원이 이 배달 직원을 향하여 했던 그 말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됐죠?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어요. 배달을 하겠어요?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어? 이 사람들이 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네, 어느 대형 학원의 직원이 음식 배달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당사자를 비난하는 건 물론이고 해당 학원 불매운동까지 일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어느 개인의 비상식을 넘어서 우리 사회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한 학원이 커피 배달을 주문한 건 지난 1일 오후. 그런데 주소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 한참을 헤매야 했던 배달기사 김모 씨는 주소 오류시 내도록 돼 있는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청했습니다.
현금이 없다 하셔가지고 이제 계좌이체를 받기로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께서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다라고.
고객의 불만에 불안했던 기사는 업체의 상황을 알렸고 업체 측은 확인차 학원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학원 직원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없으니까 거기서 배달이나 하고 있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배달을 해봐야 고작 만 원밖에 못 벌지 않냐며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고작 고린 태권 해봤자 만 원 벌잖아요. 안 그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 원이 나오고.
저기요, 손님. 어? 좀 생각하고 말씀해주세요.
주소를 잘못 적어 기사가 고생한 걸 지적해도 비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그래, 본인들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배달해가지고 3,800원 벌고.
업체 측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비아냥으로 대꾸했습니다.
비하 발언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죄송해요. 했잖아요.
그게 죄송한 태도가 아니잖아.
아니, 제가 죄송하다고요. 그럼 된 거예요?
20분 가까이 이어진 통화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며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학원엔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이어졌고 학원 지도에는 별점 테러와 함께 반성하란 등의 댓글이 2,500개 넘게 달렸습니다. 학원 측은 부랴부랴 사과...
예, 2분까지만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농담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정말 잘하는 민족이고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이 배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 생활을 지탱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 참 놀랐거든요. 아, 말을 왜 저렇게 심하게 할까? 근데 내용 잘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공부 못했으니까 그거 하지. 요 이야기예요. 이 오만함이 느껴지는 거죠. 공부 좀 했다? 좀 그런 지위에 있다?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요즘 나오는 말로는 갑질이라고 말하지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학력주의라기도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밑에 사람에게는 나보다 못한 자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능력주의예요.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걸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란 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오만하게 행동하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이 그 동영상이 떠돌 때에 그 전화 속에 있는 여성이 학원 강사라는 소문이도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학원의 직원이었던 거죠. 가지고 있는 태도, 그 오만함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지도적 영적인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태도가 오만함이었던 거예요. 오만함의 반대는 자기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의의를 행하는 거죠. 구제를 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시장가에서 그것도 눈에 띄는 긴 옷을 입고, 왜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긴 옷 안 입어요. 왜? 밑에가 비포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가지고 돈을 천천히 꺼내가지고 딱 구제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함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만 그랬을까요? 우리 시대도 비슷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그 정의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리라는 사람의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워낙 글도 잘 쓰긴 하지만은 이 사회의 깊은 부분을 통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의문이 그런 거였죠. 미국이 왜 트럼프라는 사람을 뽑았을까? 이상하다. 아니,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내심 힐러리 클린턴을 제가 지지했었거든요. 왜 지지했냐면 그 사람의 자서전 같은 걸 읽어보면요, 그 살아온 삶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에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참 그 활동과 미국의 그런 모순과 그런 미국 사회에서의 많은 일들에 정말 몸으로 뛰어가며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괜찮겠다. 그런데 트럼프가 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왜 트럼프가 됐는지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마이크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책, 착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된 배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딱 마음이 딱 떠오르고 또 부딪히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과 예수님 시대의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미국도 복음주의 국가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설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나라예요. 이게 개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비슷하게 겹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개신교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의 영향이 지대하고 예수님의 시대는 유대교의 영향이 막강한 시대예요. 겹쳐요.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도 학력주의, 능력주의가 엄청 강하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키자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의가 되면서, 능력주의, 학력주의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대통령의 학점을 묻는 독특한 나라예요. 트럼프에도 묻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학점이 얼마였습니까? 트럼프가 짜증을 확 내는 거죠. 왜? 제대로 공부 안 했거든요. 바이든도 똑같아요. 바이든도 대학 다닐 때 학점을 물어요, 기자들이. 바이든도 화를 내요. 그걸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아주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 이런 말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사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의 꿈, 미국에 가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든 그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 미국 국민은 그 열심히 한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말이 외쳐지기 시작한 이후로 한 70년, 6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자격이 있어. 근데 반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패한 사람은 네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살아보면 단순히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이걸 잘 이해하면 오바마 대통령 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이 있죠. 의료보험과 똑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왜냐니까? 상원에 모여서 딱 토론을 해보니까 전부 다 능력주의, 학력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딱 보니까 아니, 왜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고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왜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지 탓이지. 그게 숨어있는 전제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토론해도 결국은 실패했어요. 실제로 트럼프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뿌리는 또 어디냐. 결국은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능력주의, 고학력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굴욕감, 그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노동계급들의 반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굴욕을 느끼니까.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야기하죠.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딱 붙었을 때에 연설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요. 힐러리는 이전에 대통령들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합니다. American Dream.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산 여러분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트럼프는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굴욕을, 자존심 회복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왜? 공부를 못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잘 안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 굴욕감. 아니, 뭐 가난한 게 죄도 아닌데 왜 굴욕감? 아니에요. 외칠 때에 아메리칸 드림,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합니다. 이 말은요. 너는 성공 안 한 너는 네가 책임져. 이런 말이 돼요. 그게 엄청난 굴욕감이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제 분석이 아니에요. 샌델 교수가 미국인으로서 자기들 학교에서 겪게 되는, 즉 20년 넘게 이렇게 하버드대에 들어오는 그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걸 딱 느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켈빈주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딱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리 말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직업에 대한 소명. 열심히 살아라. 근데 문제는 왜 직업에 대한 소명을 말했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구원을 이루어 가라. 사람들 미치는 거죠. 왜?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 확답을 받아야 돼.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확답이 어디 있어, 확답이. 그냥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켈빈은 말한 거죠. 자, 직업적인 성공을 해야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게 아니고, 성공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해야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아, 저 사람은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 딱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인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리가 다르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정말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잘 됐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잘 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맞네. 이게 말은 성공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다고요. 예수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들은 죄인이다. 거룩한 자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들이 왜 가난하냐? 왜 과부가 됐느냐? 왜 잘못됐느냐? 왜 병이 걸리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거룩한 자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산다. 뭐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2008년도에 월가에 이 금융에 대한 큰 돈을 굴리던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요. 돈을 엄청나게 손해봐가지고요. 직장을 잃고 온 나라, 온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 돈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타격을 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조금 이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세계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가지고 수습을 했어요. 했는데 지나자마자 그 월가의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임원들이 수백억의 보너스를 나눠 가졌어요. 국민의 세금이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의 월가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들은 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요? 월가에 있는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막 피를 토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걸 누릴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빡 박혀있어요. 유대교가 뭐라 다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병들고 고통을 겪는 자들을, 심지어 여자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결국은요, 내가 대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약점이에요. 이 태도가 있으면요, 학원 그 직원이 자기보다 밑에 사람, 내가 시켜먹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것 같은 태도가 다 묻어나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요, 심지어 이게 신자들까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 한 해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의 만남을 되살리자. 여러분, 정말 서로 친해지려면요, 상대방을 밑으로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요. 나를 깔보는구나. 알아요. 모를 것 같습니까? 교회 밖에 만남을 되살립시다. 안 됩니다.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지금까지 전도를 왜 안 하는데요? 전도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지옥 갈 건데 뭐. 갈 건데 뭐. 악을 저지르고 어둠의 세력에 있고 불신자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이게 전부 다 싹쓸이 갈 놈들이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 들었어요. 왜 전도하냐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놔두면 그거 다 알아서 될 건데. 그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로마 시대도 그렇고 역사상 보면 그 무시무시한 그런 전염병 가운데서 잘 섬겼던 신자들의 그 태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예요. 출발점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오만하면서 출발하면요,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아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자기의 그런 요구를 관철할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이라는 거죠. 오만하게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숫자가 얼만데, 국회의원이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의 힘, 내가 열심히 했다,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럴 만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기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불신자들 향해 오만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느 정도 박사학위도 있고 이러면은 어깨 힘이 빡 들어갑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학력이 낮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교육자들을, 그런 교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벌을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러면 또 교인들, 목사를 보면 또 무시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못했네. 좋은 대학 안 나왔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후배는요? 자식들은요? 우리끼리는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아래냐 위냐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쉽게 말하는 태도, 생활 속에서 서로를 대하는 아주 쉬운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깎아먹고 쫙 잘라버리는 거죠. 무너뜨리고 이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인데, 배운 사람인데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자이고 부자인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자이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태도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는 들키지 않지만은 배달기사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 학원 직원들처럼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을 뿐인 거죠. 우리를 되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과연 그럴 만한가? 여러분,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보다 못 배우고 여러분보다 돈이 없으면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럴 만한가요?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한 번씩 자식을 보면서, 아들과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가 부모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 물론 그래도 가끔씩 실수하죠. 말 함부로 하기도 하고 자식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차이점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고민하는 거죠. 이 말 해도 될까? 참 어려운 거예요. 자식에게도 부모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와서 내 사회에서, 회사에서 만난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쉽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이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만함을 우리가 똑같이 그걸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걸 반복하냐고요. 인간의 자존심이 문제라면 자존심을 버리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니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고민을 강조하잖아요. 자, 말씀대로 산다. 다 좋아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약간 비틀려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왜 참 어렵다는 이야기 하느냐면, 이제 그 책 말고요, 공정하다는 착각 말고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프랑스 사람이 쓴 건데, 그 책에 보면 프랑스도 우리나라 똑같이 가짜뉴스로 골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언론에서 잘못된 뉴스를 내보면 수십억의 벌금을 물릴 정도입니다. 그것도 시끄러 죽겠는 거예요. 왜? 인터넷으로, 신문으로, 옛날에는 글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이제는 글은 몰라도 보고 들을 수만 있으면 뉴스가 확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언론인으로서 힘드니까 그분 왜 그럴까 쭉 분석해봤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제가 이겁니다. 사람이 너무 쉽게 믿는다. 왜 쉽게 믿느냐?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모든 내용을 보면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대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나쁜 놈, 우리 편, 그것밖에 없대요. 이게 나쁜 놈이니까 이런 나쁜 말을 했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 덥석 믿어버려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 안 한대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만 벌어진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는 유럽의 이야기고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QT도 그런 거거든요. 십몇 년 지나 보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자, 마태복음 시작했다. 그럼 마태복음을 붙들고 생각하고 줄 거 가면 생각해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안 해요. 그거 귀찮은 거야.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모이가 한번 기도하면 팍 쉐겸하고 불 팍 으아 뜨겁다 하고 뿌듯하게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게 다예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생각을 안 바꿔요. 그냥 자기들이 했던 자신들이 익숙한 그 느낌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방법이 없어. 어떻게 읽어 이걸? 이거 생각보다 무서운 데까지 가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제를 던진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 아주 엘리트 학생들이죠. 돈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의 장기를 사서 자기 장기를 바꾸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던진 거예요. 그랬는데요. 중국의 많은 엘리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격이 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고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써서 가난한 자의 장기를 사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샌델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근데 샌델 교수가 말하죠. 미국 사람들도 미국의 하버드대 아이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학이란 거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생활 전체를 바꿉니다. 이거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판단해서 요즘 유행하는 게 이거니까 아, 요거 좋겠네.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미가 이거였다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그냥 자르듯이 그냥 두부 짜듯이 확 잘라버리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제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절대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를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그 네 생각대로 살아라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깊이 생각해봐야 되죠. 약간 비틀린 적용을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생각과 맞물려서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오늘 새벽에 나오잖아요. 세례요한도 물었어요. 내 생각과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데요.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이렇게 딱 물어요. 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오나 예수님 말씀이 맞나요? 일치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살 때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계속해서 앓고 있는 이 오래된 지병이 있죠. 병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식도가 좀 안 좋아요. 이게 낫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집사람이 전화가 와요. 여보, 안 아파? 오늘 괜찮아. 그럭저럭 괜찮아. 안 아팠으면 좋겠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이 생각하죠. 무조건 위로받아야 되고, 무조건 기분 좋아야 되고, 무조건 내 생각도 돼야 되고. 아이고, 내가 뭐 내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다 그랬다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게 지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과연 그럴 만하지 않다. 물러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하죠. 강하게 외치고 막 밀고 나가고 하면 그게 뭔가 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역사로 보고 있어요. 이게 성도는 뭔가를 내가 이룬다 이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의명분을 외치셨습니까? 민족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로마를 물리쳐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냐고요.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예수님께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을 향하여 내 자식에게 하지 못할 말을 내퍼붓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퍼붓으며 산다면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려는 그런 좋은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원 직원들처럼 그런 경우를 겪었을 때 비하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페널티 지불하고 그러고 미안하다 말하고 그러고 돌려보내면 돼요. 그 사람을 만나 앉혀놓고 이 세상의 부조리가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로 그 사람이 듣지 못한 따뜻한 말로 가야 되는 거죠. 큐티 책에 보면 뒷부분에 나와요. 며칠 뒤인가 나올 건데요. 이게 섬기라고 봉사하러 가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얘는 내가 도와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애들이 싫어한대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있으면 된대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돈 뚝 주면서 이거 불쌍하네. 아이고 저기 장애를 가지고 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그래서 마음속에 깔보는 거죠. 여러분 깔보면 다음은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 밖에 만남을 되살리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려면 그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보인 모습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내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대전이나 광주에서 국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계란을 던지면서 너희들 때문에 못 먹고 살겠다고 이야기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못 먹게 하는 사람들이면 못 먹고 살도록 괴롭히는 게 우리 신앙입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거기서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이 이제 율법주의가 됐으면 안 되고요.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강조는 좋지만 능력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지혜롭게 살자 뱀처럼 지혜로워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학력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과 내 잘못된 생각들이 그걸 비틀지 않도록 고민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만하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행동할 만하다.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아이고 저러지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이상하네. 아, 교회 다니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마디 문장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다. 예수 믿으니까 저런 좋은 일을 할 만하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교회 밖에 만남을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말 그럴만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고 또 우리가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